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Genesis chapter 11 verse 27 through 32.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분이지만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동안 선교 현장에서 부부 두 부부께서 선교하시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 선교에 관한 세미나리를 세우시고 세계 유수한 선교학자와 유능한 선교 지망생들을 이렇게 박사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지도하시다가 ORU, 오랄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새롭게 PhD 과정을 이렇게 실천신학 분야로 이렇게 참 대단한 건데요. 그 과정을 만든 가운데 그 책임자로서 박사원장으로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 오신 우리 마원석 교수님 혹은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또 오랄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또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사모님 되시는 줄리나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은석 교수님 나오셔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게 선교지향적인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이미 선포했는데요. 이것에 얻은 전환점을 주실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 교수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힘이 되었는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일날입니다. Happy birthday. 특별한 날일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계실 줄 알았더라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같이 영어로 만들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통역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아마 더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재미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집 얘긴데 누가 어떻게 낳고 어쩌고 또 죽고 또 애를 못 낳고 그런 얘기가 이게 그 나무 얘기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대강대강 넘어갑니다. 그죠? 어떤 건 또 굉장히 길어요. 한 두세 장 그렇게 있을 때는 그런 장은 또 유달리 길고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족보,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 저거 우리 7대 때 할아버지가 저기에서 이렇게 옮겨가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애를 그렇게 못 낳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70대에 난 거야? 만일 그게 우리 이야기라면은 재미없는 얘기고 훌랑 넘어갈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또 가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할머니도 거기 놔보고 증조할아버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음식은 싫어하고 그런데 설명이 점점 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빨리빨리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귀한 그런 선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최소한 떠났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늦둥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임을 알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설령 내 아들을 하나님께 지금 죽여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다. 정말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거를 포기를 하라고 그럴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것만은, 어떤 사람은 초콜릿, 어떤 사람은 커피,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남편,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다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여러분이 좀 나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1장까지의 모든 그 배경은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직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이 배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일 영화라고 보면은 완전히 그 이제 광경 모든 풍습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전기가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합해지는 그 메소포타미아는 오랜 동안 문명이 발달된 정말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르라는 데, 우르라는 데는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을 보면은 아주 그 두 강이 만나는 그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고대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오늘날 중국과 미국을 합해놓은 것만큼 그만큼 강대한 나라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한 중간에는 여러분 보시지만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든지 어느 신이 얼마나 강성하고 위대한가 그거를 아는 척도는 그 신의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가 그걸로 정해집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었던 이 신전은 옛날에 지구랏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벨탑의 모형입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지을 수 있는 그 부, 기술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저 탑이 지금 상상으로 그려진 거지만 오늘날도 이라크를 가면은 저 탑이 저렇게 있습니다.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몇 천년이 지나서 탑이 다 풍화에 쓰러지고 깎여졌는데도 지금도 사람들 그 모습에 비교하면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리고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시민이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우리 같으면 한국에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호구라는 게 있어서 설령 부모가 시골에서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곳에 와서 일을 해도 그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은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거나 아니면은 교회, 지하교회에서 지하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가 중국에 수백 개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참 큰 도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가를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다음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그 사람이 아주 절정기였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힘들 때, 제일 부끄러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재미없는 얘기들을 좀 읽었습니다. 누구는 몇 세 때 뭐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한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을 보면은 29살이나 30살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아마 그 보통 그 표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몇 세 때 큰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느냐? 7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이 대에 와서 뭐가 잘못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을 계속해서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최소한 일흔 몇 살에 낳았을 겁니다. 어찌 됐든 그로부터 70년이 또 흘렀습니다. 75년이 정확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의 나이가 아버지가 14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가계의 전통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30세에 아들을 낳았다면은 최소한 테라는 100세 때에 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큰아들 아브라함은 75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뭐 꼭 이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은 문화, 특별히 고대 문화, 동양 문화에서는 자식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는 아직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죠? 아직 자식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면은 아마 그 도시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뭐가 잘못돼서 그 당시에는 신에게 뭘 잘못해서 그 집안이 그 신을 얼마나 노엽게 해서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 하나는 일찍이 죽었지만 동생들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동생 둘은 자기 이름으로 도시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기 그 길거리에 스트릿 네임만 누구 이름이 있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그 아주 잘 아는 사람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스코틀랜드를 갔는데 어느 그 거리를 가니까 그 양반 이름이 그 거리 이름이 있어요. 물론 그 양반 이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봤을 때 마치 그분을 내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당신 대단하네 하고 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실은 그건 내 이름 아니야. 그 당시에 동생들은 자기들 이름으로 도시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님만한 동생이 없다고 속담에 그래도 형님 꼴이 뭡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그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정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자식이 없는 큰아들, 그리고 큰며느리,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죽은 손자, 이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여기 식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loser 그럴 겁니다. He's a loser.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왜 꼭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꼭 이렇게 집어서 골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쭉 이렇게 가계를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실패자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조상들 쭉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자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한가운데 올려놓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다 꾸며놨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과 축복과 은총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대를 만들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우르에서 왜 떠났습니까? 그거는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 테라가 어떤 환경,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냥 떠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니까 큰아들 아브라함은 자기는 아버지를 자기가 모셔야 되겠다고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거 어린아이 같은 애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환경에 따라서 테라가 먼저 떠나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함께 간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려가느라고 아버지도 따라왔고 조카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주인공입니다. 아직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고 가장 실패할 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세심하게 이 때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도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분입니다. 아마 그 우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누구요 당신은 그러지? 오 그렇습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고대에는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이 나의 백성, 나의 땅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자. 백성, 하나님, 땅 이 셋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하나님은 땅도 없고 자기 백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어디서 뭐 하나 얻어먹지도 못할 그런 천대받는 그런 신으로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은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백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모든 대답에 이 하나님은 없다 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을 해도 따라 나설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또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신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뭘 하자고 하는 그런 세상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멀쩡한 바벨론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고 나중에 어디 땅을 하나 차지해서 거기에서 그 신이 이제 신전을 누가 하나 지어주면은 신 노릇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사람 눈에 보면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특급이 없습니다. 엑스프레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돌고 거기서 주저앉고 또 한창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때야 아브라함이 알아챌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으로 옮기시고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대로 끌려가듯이 옮겨졌는데 나중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옮기시는 그 손길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한 중간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소위 말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목표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도 이상한 분이시고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황당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한번 더 하세요. 네.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어디에서 떠났단 말입니까? 중간 기착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나서서 순종하는 삶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기가 순종하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룻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조카죠? 그 전에는 아버지가 자기와 손자를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리시려고 그렇게 가당치도 않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드셔서 정말 그 사람 눈에는 철저한 실패자인 아브라함을 한가운데 무대 중심에 서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하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 사실은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이 각각 이제 다른데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주어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써도 내가라는 게 이미 그 동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에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말에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일 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간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내가 란 말이 꼭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나라는 말이 일부러 꼭꼭 들어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봐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못 낳고, 그죠? 자기 이름으로 동네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따라 나서고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꾸며 놓으시고 아버지까지 이제 세상을 뜨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합작품도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선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복이라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시고 전혀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저 뭐 작은 신전 하나 없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가 그분의 신전이 되는 그런 엄청난 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류,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신 우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지으셨던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인공이라고 가운데 세워놓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도 이 축복을 위해서 받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친구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몽골리아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뭐 우리도 몽골리안 피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몽골리아를 가면은 그 수도가 울란바타라는 데입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고 저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20년 전만 해도 몽골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90년대 초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는 불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에서 참으로 가난한 나라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90년대 초에 공산 장막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들이 열렸지만 한국이나 동양 사람들 보기에 가장 가까운 데서 열린 것은 몽골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아주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콩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그 영어 예배가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 사람, 또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사실은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기 나라에서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뒤에 두고 어떤 젊은 어머니들은 갓난애까지 뒤에 두고 그리고 와서 식모살이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홍콩 아일랜드 같은 데 가면은 큰 그 센트럴 파크 그 이런 데 가면은 주일날 이 그 필리핀 식모살이 하는 여자분들이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한쪽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어디에 또 좋은 일자리가 났다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제가 봐도 일주일 내내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밥하고 어떤 주인들은 정말 그 고약한 그런 주인들도 있어요. 아주 정말 그 어뷰스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이면 한 번씩 나와서 그냥 그 자기 동료들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쪽에서 누가 파는 거 먹고 또 누구 집에 갔다 온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기다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휴가였습니다. 그 휴가가 오면은 그저 많은 것을 사가지고 그동안에 훌쩍 컸을 아이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한 끝에 우리가 선교팀을 몽골리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필리핀 여자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휴가를 몽골리아 선교여행을 갈 수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20여 명이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부모 자식들 보는 거 다 포기하고 거기를 가서 2주 동안 노방전도 하고 밤이면은 집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는데 아직 그 불교가 그 온 땅에 넘쳐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져서 거의 무법천지가 되었던 그 나라에서 주의 복음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떠났을 때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딱 맞습니다. 소망의 교회, Hope Church. 오늘날 이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머니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수십 개 교회가 나오고 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한 35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별로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설령 쓸만하다 해도 준비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크고 강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를 묻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또 고요히 있을 때 그런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약속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믿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딴 사람 보고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사는 꼴을 보십시오. 부르시려면 좀 일찍이 부르셔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갖춰진 것도 없고 적당한 기회도 아니고 그런 기회가 나중에라도 혹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할만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죠? 할만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그 엄청난 약속을 이루는 것은 누가? 아까 그 약속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굳이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왔다 가는데, 한 번 부르심을 받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냐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 개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루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는 이 교회의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모여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우리가 이루기로는 이루려고는 도저히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그런 선교의 꿈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기가 쉽습니다.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송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일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해야 하나님의 그 큰 약속, 그 큰 축복,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크게 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표는 계속 키가 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하고 꼭 같습니다. 도리어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되새기고 또 한 걸음 더 그 부르심을 이루러 나갈 때 주의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첫 번째로 예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아멘.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겁도 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해놓고 보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서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내가 아멘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알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르시라고 늘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순종하십시오. 열방을 향한 축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멋진 새로운 삶의 첫 발걸음이라고 시작을 생각을 하십시오. 새 발걸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새 발걸음.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해. 축복도 시작에 불과해.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It's only the beginning. 오직 시작입니다. 이 교회 42주년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그 모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교회라야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교회입니다. 워낙 여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시작이 11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지난 천년 동안 정말 그 많은 굴곡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완전히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교회가 다 부셔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신학적으로 그냥 뭐 죽을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그 옥스퍼드 안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정말 지금 가서 봐도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그 옥스퍼드에 있는 두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뭐 온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주일날 두 번을 드리는데 주일날은 그 저녁 예배 때는 의자를 다 치웁니다. 다 치우고 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두 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앞으로 또 200년 후에는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열방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겁니다. 얼마나 높이 쓰실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42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늦었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75살 된 아브라함이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아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황홀한 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 가장 힘든 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과 그 부름받은 그 실패자 사이에 오고 간 그 약속은 더군다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다 사라졌어도 이 약속,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축복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축복과 약속 한 가운데 있는 그런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하십시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공경하며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보리떡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다른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축사하시고 마음껏 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부셔지고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항상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풍성함으로 또 떼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그 일이 날마다 계속되고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상이 사라져도 영원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특권 속에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